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북한 군사협력을 차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워싱턴에서 옌스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회동 직후 공동회견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탄약과 그 밖의 무기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이란은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 드론 등의 무기류를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서 북한이나 이란 같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을 비롯한 일련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방북이 이뤄지는 데 주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일 주요 언론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양국이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CNN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불법 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김정은 위원장에게 큰 힘이 됐다고 평가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강력한 군사기술을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과 한국에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대표단이 중국의 반발 속에 19일 인도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만났습니다. 의회 대표단은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합류해서 초당적으로 구성됐습니다. 펠로시 전 의장은 회동 직후 티베트인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티베트 중국 분쟁 법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달라이라마와 중국 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하원을 통과한 티베트 중국 분쟁 법안은 티베트가 오래전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티베트인의 역사, 제도에 관한 중국 측의 허위 왜곡 주장과 정보에 대응하는 자급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뉴욕 증시에서 차지했습니다. 시가총액이란 상장 주식수의 당일 종가를 곱한 것으로 기업의 규모를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엔비디아는 18일 뉴욕 증시에서 135달러 58센트로 한 주당 가격을 맞췄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 시총은 3조 3,350억 달러에 달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전날까지 시총 1위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시총 3조 3,173억 달러로 소폭 감소해 엔비디아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지난 1900 91년 타이완계 미국인 젠슨 황이 설립한 엔비디아는 컴퓨터 게임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다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산업 구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AI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래픽 칩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동유럽의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19일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산 K9 자주포 등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 신문이 한국의 특이한 문화 중에 하나라면서 계모임을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3명의 젊은 여성이 하룻밤에 $370에 가까운 고급 휴양지에서 이틀간 휴가를 보냈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런 여행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0년 가까이 돈을 모아온 친구 사이에 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우정을 다지고 돈독히 하는 방법으로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아서 목돈 만들고 나누는 개모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영어로 소리나는 대로 개모임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저축 모임, 영어로 세이빙 그룹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돈을 모아서 순번대로 목돈을 타가고 뭐 개주가 사라지기도 했던 그런 사고가 나기도 했던 예전 방식과는 조금 달라진 개념의 개였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런 개 모임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도 있고 학교 친구나 아파트 이웃, 동네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사람들이 친목과 우정을 나누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인생의 중요한 행사에서 서로를 축하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유 자금을 만들고 작은 만남이나 해외여행 등을 위해서 그 돈을 나눠 쓰는 사이가 된다고 요즘 세대의 개모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개모임이 가능한 이유로 특유의 관계 문화, 또 믿음, 신뢰를 중시하는 공동체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지갑이나 값비싼 물건 두고 자리를 비워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들, 그리고 휴대전화 메신저 상에서 돈을 주고받고 모으는 이 모임 통장이라는 것이 활성화한 점도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해석도 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다양한 소식 살펴보는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The models are getting better very rapidly. It feels like every week there's
인공지능 모델들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나은
네, 오늘은 모델이...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 운동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미국의 선택 2024는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6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32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은 올 들어서 가장 뜨거운 날입니다. 한낮에 폭염이 계속됩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은 낮 기온이 31도에서 34도 사이고요. 동쪽도 북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36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21도에서 시작합니다. 원산도 21도고요. 개성은 20도, 함흥 19도, 신의주 18도, 청진의 아침 최저 17도, 중강 15도, 해산 13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 그리고 원산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이 36도로 가장 높습니다. 중강의 낮 최고 32도, 신의주와 해산은 31도, 청진의 낮 최고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막다가 오후에 먼바다 쪽만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공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승인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포함된 미 의회 대표단이 인도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만났습니다. 매일 전 세계 어린이 2천여 명이 대기오염과 연관된 건강 문제로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스라엘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18일 레바논 공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준비 태세를 가속화하려는 노력도 취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의 남부, 그러니까 두 나라의 접경 지역에서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져 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레바논 남부는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 민병대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하면서 일어난 전쟁이 8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가자전쟁 발발 초기부터 팔레스타인을 돕겠다며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여왔고요. 최근에는 양측 간 전투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레바논 공격 작전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온 건데, 자,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는 나온 얘기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헤즈볼라의 전면전을 시사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18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헤즈볼라와 레바논에 대한 규칙을 바꾸는 결정의 순간에 매우 가까이 가고 있다면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헤즈볼라는 파괴될 것이고 레바논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아모스 호스타인 백악관 중동 문제 보좌관을 특사로 파견해 진화에 나섰는데요. 호스타인 특사는 17일에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18일에는 레바논을 방문해 양국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자 호스타인 특사의 얘기 들어볼까요?
네, 호스타인 특사는 18일 레바논에서 기자들에게 분쟁을 신속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이는 달성 가능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스타인 특사가 17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다음 날 이스라엘군의 작전 승인 발표가 나옴으로써 호스타인 특사의 긴장 완화 노력이 일단 현재로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뭐 8달째 계속되면서 아주 피해가 크게 나고 있는데 여기 레바논까지 지금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가자 전쟁 발발 초기부터 확전을 우려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 미국은 이스라엘, 헤즈볼라,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 따라 갈등을 확대하는 걸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최근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은 이스라엘 북부 상황을 더 악화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휴전안 협상은 다시 공전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른바 3단계 휴전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휴전안을 지지하는 결의도 지난 10일 유엔 안보리에서 찬성 14표, 기권 한 표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두 당사자 모두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휴전은 답보 상태입니다.
네. 자, 서로 이야기하는 온도에 온도차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이 휴전안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6주간의 휴전과 이스라엘군이 가자 인구 밀집 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 이 3단계 휴전안에 대해 이스라엘 국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하마스 분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결코 영구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천명했고요. 이어 초반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하마스도 다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네. 자, 하마스가 역제안을 했는데요.
네, 하마스는 큰 틀에서 3단계 휴전안에 동의는 했지만 명확한 철군과 종전 시점을 요구하며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하마스가 휴전 이행에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면서 하마스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의회 대표단의 인도 방문 소식 보겠습니다.
네, 마이클 멜컬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끄는 미 의회 대표단이 19일 인도의 북부 다람살라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났습니다. 다람살라는 티베트가 망명 수도로 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자, 이번 미국 의회 대표단에 뭐 거물급 정치인도 포함이 됐네요.
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이번 대표단의 일원으로 다람살라를 찾았습니다. 7명의 초당파 의원들로 이뤄진 미 의회 대표단은 18일 다람살라에 도착했는데요. 맥컬 위원장은 공항에서 여러분의 민주주의 사원에 서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대표단은 티베트 망명정부 의회도 방문했습니다.
네, 펠로시 전 의장도 한 말씀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펠로시 전 의장은 여기에 오게 돼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단의 초점은 티베트 중국 분쟁 해결법을 지지하고 달라이 라마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티베트 중국 분쟁 해결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티베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지난 2010년 이후 중단된 중국과 티베트 지도자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지난주 미 하원은 이 법안을 찬성 391대 반대 26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2월 통과된 법안은 상원에서 수정된 후 다시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네, 여기서 티베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 지도자들 말고도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죠.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과 티베트 간 대화에서 달라이 라마를 배제하고는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티베트인의 대다수는 그들의 문화적, 역사적 색채가 녹아있는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는데요.
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최고 수장이자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티베트의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네. 간혹 달라이 라마를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시더군요. 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가톨릭의 교황처럼 부르는 호칭인 거죠.
그렇습니다. 티베트 불교 신자들은 달라이 라마가 불교에서 말하는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고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또 다른 달라이 라마로 환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현 달라이 라마는 14대 텐진 가초인데요. 후계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에 따라 중국과 티베트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 대표단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맥컬 위원장은 달라이 라마의 회담을 가진 공개 리셉션에서 중국은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선출 개입을 시도해왔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올해 88살로 수년간 건강 문제를 알아왔는데요. 이번 주 치료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자, 중국은 이번 미국 의회 대표단의 행보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우리는 미국이 달라이 라마 그룹의 반중국 분리주의적 본질을 인식하고 티베트 관련 문제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접촉도 자제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중국은 티베트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1950년 현재 시장, 즉 티베트 자치국에 있는 지역에 군대를 보내 강제 합병했고요. 달라이 라마가 이끈 독립 세력은 1959년 인도 정부의 도움으로 다람살라에서 망명 정부를 세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람살라 망명 정부가 티베트 자치구 내 독립 세력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대기오염 관련 소식 볼 텐데요. 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한 최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본부를 둔 보건영향연구소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제휴해 매년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례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요. 19일 최신 보고서 글로벌 대기상태 2024를 발표했습니다.
자, 올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매일 전 세계에서 약 2천여 명의 어린이가 대기오염과 관련된 건강 문제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제 대기오염이 전 세계 조기 사망의 두 번째로 큰 위험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네, 매달이나 매년이 아니라 매일 세계에서 2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한다고요. 이렇게 조기 사망을 부르는 가장 큰 위험 요소를 뭐라고 꼽습니까?
고혈압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은 흡연, 열악한 영양 섭취를 넘어 고혈압 다음으로 조기 사망의 위험 요소가 됐습니다.
네.
보고서는 또 대기오염 노출로 인해 2021년에 약 810만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그의 전체 사망제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의 대기질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고서는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관련 사망자의 90% 이상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초미세먼지를 일부러 마시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노출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네, 초미세먼지를 흡입하면 폐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그 같은 질병의 발병률과 대기오염 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네.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 대기오염에 취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5살 미만 어린이가 70만 명 이상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특히 50만 명 이상은 석탄이나 나무 또는 배설물 같은 더러운 연료를 사용해 실내에서 요리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해로운 연기를 흡입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해한 연기를 흡입하면서 기본적인 난로나 실내용 모닥불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소의 세계보건 책임자 팔라비 판트 씨는 AFP통신에 이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보고서는 해결책의 하나로 깨끗한 조리용 난로 제공을 들었습니다.
네.
이를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과 관련된 문제로 사망하는 어린이 비율이 2000년 이후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깨끗한 조리용 난로를 제공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 지난달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덜 치명적인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부와 기업이 22억 달러를 약속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유 미비 이민자들에게 미국 체류 허용과 시민권 취득 경로를 부여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미국의 노예제 폐지를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를 기념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부채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50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이민정책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정책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시민권자의 서류 미비 배우자를 구제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일명 다카 12주년 기념 행사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미국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불법 체류자와 자녀가 영주권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런 조치를 내놓게 됐을까요?
네,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체류 신분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들 부부는 10년 또는 그 이상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교회와 학교에 보내고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그들이 미국에서 보낸 기간은 평균 23년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그들은 지금껏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 미국에서 살아왔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동안 본인은 불법적인 체류자지만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에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까?
네, 이민법에 따르면 비시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만약 비시민권자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보통 3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미국 입국 허가를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배우자들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하고요.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결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조건을 다 충족하면은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연방 국토 안보부에 신청서를 내게 되고요. 승인이 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년이 주어집니다.
네.
이 3년 동안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무를 수 있고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있고요. 백악관은 정부의 새로운 조치로 서류 미비 배우자 50만 명과 21세 미만 비시민권자 자녀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이런 행정명령이 나왔던 자리가 백악관에서 열린 그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 제도 12주년 기념 행사였었거든요.
네.
이 다카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다카 수혜자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이 간소화됩니다.
네.
다카 수혜자들을 이른바 드리머라고 부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이 드리머들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다카가 어떤 제도죠?
네, 다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다카 폐지를 발표하고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드리머들 가운데 다수는 결혼해서 부모가 된 상황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계획을 내놨는데 그런데 반대로 최근에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남북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망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 약점으로 꼽히는 이민 문제에 있어 강수를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당 내부와 일부 지지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비판의 소리는 알고 있겠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연설에서 국경 안전과 합법적인 이민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역사의 유물이 아니라면서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이민을 포용함으로써 우리 국경 안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믿음을 거부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국경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들이 바로 혜택을 받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우선 국토안보부가 비시민권자 배우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올 여름 말까지는 새 지침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 관련 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입니다. 현재 이민국은 누적된 이민 신청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공화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새 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새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한 의회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당에 따라서 반응이 확연히 갈립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의 실비아 가르시아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 가족을 하나로 묶고 드리머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사용한 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역시 텍사스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의원은 범죄자들이 남부 국경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사면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주자를 미래의 민주당 유권자로 간주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민 문제이다 보니까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을 보게 되는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위스콘신주에서 진행한 선거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불법 입국을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의 배신은 유지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재선되면 조 바이든의 불법 사면 계획은 취임 첫날 찢어서 내팽겨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9일은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준틴스인데요. 저도 오늘 메트로를 타고 나서야 공휴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네. 하지만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준틴스가 연방 공휴일인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네.
다른 공휴일처럼 대대적인 공휴일 느낌도 나지가 않습니다. 준틴스는 연방 공휴일로 제정된 지 3년밖에 안 된 공휴일이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 2021년 6월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준틴스는 미국의 11번째 연방 공휴일이 됐습니다.
네. 자, 준틴스.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63년 에이브라함 링컨 당시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865년 6월 19일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북부연방군의 고든 그레인저 장군이 미국 남부 텍사스주 갤버스텐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을 선포했는데요. 바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June과 19일, 19th를 합쳐서 준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 준틴스 날은 어떤 식으로 기념을 합니까?
네, 학교나 직장이 이날 하루 문을 닫기도 하고요. 거리 축제나 퍼레이드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는 지역사회 봉사나 흑인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박람회, 음악회 등이 열리기도 합니다. 준틴스가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건 3년 전이지만 흑인들은 100여 년간 이날 노예 해방을 기념해왔습니다.
네. 자, 백악관에서도 최근에 음악회가 열렸는데 준틴스를 기념하는 음악회였다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 잔디밭에서 준틴스를 축하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글래디스 나이트, 빌리 포터 씨 등 흑인 유명 가수와 배우 등이 함께한 공연에 미국 최초의 흑인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무대 위에서 가수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축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준틴스를 기념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음악회 연설에서 흑인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라고 강조하고 흑인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18일 발표한 포고문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가 준틴스를 새로운 연방 공휴일로 서명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준틴스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이후 40년 만에 제정된 연방 공휴일이라면서 준틴스는 우리나라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는 날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평생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은 지금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 흑인 유권자들한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 흑인들의 삶이 개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기록적인 수의 흑인 미국인이 직업과 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며 흑인 소유 기업은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흑인 가족들과 지역사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역사적인 흑인 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초고속 인터넷 보급, 학자금 대출 빚 탕감 등 정부의 관련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본부는 제니아 토머스 흑인 언론 담당 국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자유의 원칙은 늘 공화당의 바탕이 되어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도력과 함께 공화당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메리칸 드림을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미국의 재정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50조에 달할 것이라는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18일 예산 및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10년 뒤인 2034년이 되면 미국의 누적 국가 부채는 50조 6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국가 부채는 34조 달러 수준입니다. 또 올해 재정 적자는 1조 9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추산했던 1조 6천억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50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게 숫자가 너무 커서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100일마다 1조 달러씩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앞으로 10년 뒤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122%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 되는데요.
네.
참고로 올해는 GDP의 99% 수준이고요. 50년 전에는 국가 부채가 GDP의 30%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까?
네, 미국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은 일종의 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디케어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또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은퇴자가 늘어나서 피부양 인구가 늘어나면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요. 재정 부채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고금리 상황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차입 비용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계속해서 커지니까요.
네.
의회 예산국은 연간 이자 비용이 올해 8,920억 달러에서 2034년에는 1조 7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10년 뒤 미국은 메디케어 비용만큼 이자를 지불하는 데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금리가 나라의 재정 적자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황이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블랙스톤 기업이 창립한 싱크탱크인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최고 경영자는 지금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또 추가 차입으로 이어지는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뭐 어느 정부나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2017년에 단행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럴 가능성은 작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당선이 되면 감세 정책을 모두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을 온전히 연장하는 데는 10년에 걸쳐서 약 5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일부는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재정 적자를 초래한다면서 비판해왔는데요.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정책은 연장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부채 탕감 비용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위해 막대한 군사 원조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비용도 예상보다 많이 투입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국무부는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무부는 21세기 들어서도 미국의 외교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무부에 관한 여러 흥미로운 사실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789년 9월 15일 미국 연방의회는 법률과 기록, 국장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타 다른 목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라 외교부 이름이 국무부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부에 몇몇 나라 안 임무가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국장은 한 나라를 상징하는 공식적인 표장입니다. 미 합중국의 표장은 그레이트 씰로 불리며 공식 국가 포장은 국무부 전시홀에 안치돼 있습니다. 국가 표장을 만드는 틀은 1782년 처음 노쇠로 만들었고 이해부터 1904년까지 미국 정부는 몇 가지 틀을 썼습니다. 미국 국가 표장은 그간 여러 곳에서 보관되다가 1961년부터는 국무부에 영구 보관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는 외교 문서를 운반하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국무부는 비밀 메시지나 자료들이 전 세계 미국 대사관들과 영사관들에 안전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미국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 문서 운반 서비스를 지난 1918년에 만들었습니다. 현재 국무부에는 대략 100명의 외교 문서 운반 관리가 있습니다. 국무부는 수도 워싱턴 DC에 외교 접견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무장관이 국내외 귀빈을 맞이합니다. 1961년 처음 문을 연 이래 이곳에서는 협정이나 조약 서명식, 취임선서, 회의 등 많은 중요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외교 접견실은 면적이 2600제곱미터에 달하며 방이 42개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 5000점 이상의 귀중한 예술품과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19세기에는 해외 먼 곳에 있는 미국인들이나 미국 자산의 보호는 자주 해군이 담당했고 이 과정에 해병대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해병대원이 처음 외교공간 보호 임무에 투입된 때는 1835년으로 당시 해군 전함 브랜디 와인함에 있던 해병 4명이 페루 리마에 있는 영사관 보호 임무에 배정됐습니다. 이후 공간 보호에 민간인이 아닌 무장 병력 투입 필요성이 커졌고 결국 1948년 국무장관과 해군 장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현재의 해병 보안 경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무부와 관련된 여러 흥미로운 사실들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다양하지만 실생활에서 가장 체감하는 사안을 꼽으라면 바로 경제일 겁니다. 경제는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각각 자신이 경제 적임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누가 될까요?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honor for me to introduce to you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e Biden.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닌 기술 투자였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스콘신주에 새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33억 달러를 투자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는 민간 경제에 낙관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So far we've created $866 billion in private sector investment nationwide.
지금까지 우리는 전국적으로 민간 분야에서 8,660억 달러의 투자를 창출했습니다.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거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우리는 또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새 반도체 공장,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공장, 그 밖에 더 많은 것들을 전부 여기 미국에서 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부지는 6년 전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이완 전자제품 제조업체 폭스콘에 1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투자로 위스콘신주에서 1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바로 트럼프가 깬 또 다른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In fact, he came here with your senator Ron Johnson, literally holding a golden shovel, promising.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황금 삽을 들고 세계 8대 불가사의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위스콘신 출신의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상원의원과 함께 여기 왔습니다. 장난하나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그들은 그 황금 삽으로 구멍을 파고는 그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금리를 낮추지 못할 겁니다. 이건 꽤 정치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 육성에 집중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법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And upon taking office, I will impose an immediate moratorium on all new.
취임과 동시에 저는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조 바이든의 거대한 사회주의법에 따른 모든 신규 보조금 지출과 지원을 즉각 유예할 겁니다. 우리는 그 돈을 절약할 겁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법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데요.
In addition, the roads and highways and so much more will be made with American products.
도로와 고속도로, 더 많은 것들이 미국산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미국 근로자에 의해 세워질 거예요. 보수가 좋은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석유 시추 제한을 철회하고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What's my plan for jobs, you say? Yes. My plan for jobs is to drill, baby, drill, to bring energy down.
나의 일자리 계획이 뭐냐고요? 나의 일자리 계획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석유 시추와 국경 봉쇄, 그리고 미국 입국이 허용되고 있는 모든 범죄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하버드 CAPS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인플레이션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은 생성형 인공지능 AI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생성형 AI는 사람이 컴퓨터에 특정한 내용을 입력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 그 요구에 맞춰서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을 만들어주는 최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AI 기술의 영향은 정치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유권자를 효율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선거운동에서 생성형 AI는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스콧 바브와 브래넌 교수는 설명합니다.
The models are getting better very rapidly. It feels like every week there's
인공지능 모델들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나은 새로운 모델이 매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모델은 국가 차원이나 지역사회 차원의 선거운동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정치 전략가 베시 후버 씨는 말합니다.
Think about the campaign that does not have digital staff at all.
디지털 담당 직원이 없어서 디지털 콘텐츠가 전혀 없는 선거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후보와 맞붙는 후보를 생각해 볼까요? 이런 선거운동에서도 AI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후바 씨가 설립한 회사인 하이어 그라운드 랩은 민주당과 좌파 진영을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후버 씨는 정치에서 인공지능 기계 학습의 핵심은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I don't really know exactly what every Republican campaign would say their standards are, but I do know that Democrats have a high standard.
공화당 선거 운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화당이 AI를 비윤리적이고 책임감 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뒤처질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본부는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영국의 데이터 마이닝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와 협력해 경합주의의 개별 유권자를 직접 공략한 겁니다. 당시 선거운동에서 데이터 디지털 운영 담당 선임 고문을 맡았던 브래드 파세이 씨는 캠페인 뉴클리어스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요. 올해 대선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n a couple of years, you're going to be able to have this running for office on your cell phone, an AI-driven press release machine.
몇 년 후에는 휴대전화로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요. AI 기반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선거운동 이메일을 작성하고 모금을 하는 등 이 모든 것을 휴대전화에서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AI 기술은 이렇게 선거운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AI가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는 수천 명의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로 투표를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전화는 진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생성형 AI로 합성한 가짜 바이든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언론연구소와 AP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42%는 이번 선거 기간 뉴스미디어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대선 주요 쟁점인 경제 문제와 더불어 선거운동에 등장한 AI 기술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결정들 말고 뭐를 먹을지, 뭐를 타고 갈지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정들 말입니다. 그런 결정들은 보통 상대방에게 내리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here do you want to go for lunch?
It's up to you.
Where do you want to go for lunch?
점심 어디서 먹을래요?
It's up to you.
당신이 정하세요. It'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이 결정하라는 말, It's up to you 말고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Do you want me to call a cab or take the bus?
It's your call.
Do you want me to call a cab or take the bus?
택시 부를까요? 아니면 버스 탈래요?
It's your call.
당신이 정하세요. Call, 전화하다라는 뜻 말고 결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It's your call. 당신이 결정하세요. 계속해서 당신이 결정하세요라는 표현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David brought donuts. Do you want some?
No, I'm on a diet.
Okay, suit yourself. David brought donuts. Do you want some?
데이빗이 도넛 가져왔어요. 먹을래요?
No, I'm on a diet.
아니요, 다이어트 중입니다.
Okay, suit yourself.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Suit yourself.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Whatever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David's house this weekend. Are you going to come?
I don't think so. David didn't invite me.
No way. He probably forgot to ask you. He was really busy yesterday. You should come. It's David's housewarming party.
I'm not sure he forgot. I'm busy anyway.
Okay. Do whatever you want. We're going to David's house this weekend. Are you going to come?
우리는 이번 주말 데이빗의 집에 갑니다. 올 건가요?
I don't think so. David didn't invite me.
아니요. 데이빗이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No way. He probably forgot to ask you. He was really busy yesterday. You should come. It's David's housewarming party.
말도 안 돼요. No way. 보통 두 가지 뜻으로 많이 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no way. 그리고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처럼 들은 얘기가 믿을 수 없을 때 말도 안 돼요. 이런 표현으로 no wa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m not sure he forgot. I'm busy anyway.
나는 그가 깜빡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난 바빠요.
Okay, do whatever you want.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Do whatever you want. Choice, 선택이라는 단어를 써서 당신의 선택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I don't want to park here. It's too crowded.
Okay, your choice.
I don't want to park here. It's too crowded.
나는 이곳에 주차하기 싫어요. 너무 복잡합니다.
Okay, your choice.
네, 당신의 선택입니다. 선택하기 싫을 때, 결정하기 힘들 때 당신이 정하세요. 나는 결정 못 하겠어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You choose. I can't decide. I can't make up my mind.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당신이 결정하세요. It's up to you. It's your call. Do whatever you want.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